우리는 마가의 기록을 따라 예수님의 행적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은 계속됩니다. 씨앗을 테마로 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배 타고 가셨습니다. 풍랑을 만났으나 잔잔케 하셨습니다. 갈릴리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정신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로마 군대로 상징되는 돼지떼에게 악귀가 쫓겨가도록 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혈루증 앓은 여인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에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5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 파송 스토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용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열두 제자, 열두 제자는 가르침, 배움의 관계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열두 사도, 열두 사도는 보냄과 보냄을 받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전도인, 피파송인처럼 사도가 주는 묵직한 느낌의 단어를 배제하고 쓸만한 단어는 또 있습니다. 후대 크리스천들은 순례자, 순례자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것도 별로 맥락에 도움을 주지는 않는 단어이지만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만이 순례자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맥락이 와닿지 않는 순례자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더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순례자는 스스로 나서면 안 됩니까? 네,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순례자라는 말하고 맞지 않습니다. 제자들이든 사도들이든 순례자든 전도인이든 복음으로 피파송을 받은 자이든 그 사람이 왜 보냄을 받아 나서야 합니까? 그리고 나는 왜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보내신 것은 아니십니다. 7절에 열두 제자를 부르사. 네, 열두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3장 14절에 있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네, 굉장한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다고 완전한 퍼펙트한 사람은 아닙니다. 12명에 대한 그 소개가 간단하지만 재미있죠. 베드로와 안드레 어부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소개되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이 사람들은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엄청 노력한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잘하는 자, 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속에 없는 자, 빌립과 바돌로메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예수님을 판 자, 주님을 배반한 자 가룟유다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죠. 쉽게 설명하면 아나키스트처럼 요인 암살 같은 일을 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열정적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열두 사람의 면면을 보면 내 자신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제자들 혹은 나중에 파송될 사람은 퍼펙트한 세인트,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도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전제 조건으로 흠결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때 공수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야 할 그 여정에 힘을 실어주십니다. 네, 제자들은 심지어 죽은 자를 일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르투갈 버킷리스트처럼 산티아고로 가는 길처럼 자아 발견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이 여정은 다른 사람을 위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억압받는 사람, 억압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고통을 가하는 사람, 이들 둘 다 불의와 폭력의 악한 신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탐욕과 시기의 마귀들에게 쫓기는 자들입니다. 그들 모두를 치유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 중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부터, 또 어떤 이는 굶주림으로부터, 어떤 이는 조그마한 명분을 위해 힘을, 무력을 사용하려는 유혹에서부터 모두 해방되어야 합니다. 폭력의 상흔에서부터 치유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견디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만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많죠. 거기서 자유롭게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이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낸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권한이 부여된 이 제자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사역에 당연히 참여해야 합니다. 제자라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미션입니다. 굿뉴스를 전하되 가까운 직장 동료가 있는 바운더리 안에 남아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나눔은 참여의 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참여의 원리라고 하니까 갑작스런 논리의 비약이 되어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보냄의 원리의 원형은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 이 미션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미션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은 그 목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평화에 참여하는 일인데요. 역으로 거꾸로 말하자면은 공의와 평화의 그 여정에 참여하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왔음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공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얼마나 멋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돈이나 대가를 받고 병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참여라는 단어를 눈여겨보면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참여란 함께하는 것이고 홀로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함께한다는 것은 스스로 벗어던질 수 없는 것까지 내가 벗어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네, 이를테면 물질이 주는 안정감 같은 거예요. 그거 꽤 무겁습니다. 그 안정감이 사라질까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한다면 그 무거운 짐을 던지고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전대와 필요 이상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홀로가 아님,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둘씩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여정은 멋진 오솔길 산책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불의와 폭력의 현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주 초조하게 하는 그 말씀이 이것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희들에게 거짓말 하시는 것 아니시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즉 함께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 여정 앞에 십자가 길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급진적이고 잔인하기까지 한 길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생명을 포기하는 자는 얻으리라, 되찾으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당신의 영혼을 해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힘입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헤쳐나가야 할 길 앞에 필요한 것은 거의 없구나.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주머니에 돈도 아니고 엑스트라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어떤 것도 여정에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죽임당할 여정 앞에 비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호응하고 참여한 그 자체만으로서 엄청난 변화, 혁명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설교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 관점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한 여정을 떠난 제자들을 손님이라고 합시다. 그 손님이 우리 집 앞에 방문한다면 어떻게 웰컴할까요? 집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지금부터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슈는 그 방문객 손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려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맞이하는 우리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의와 폭력으로부터 치유받고 해방되어야 할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며 동봉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입니다. 10장 40절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 전부 다 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피난처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거나 거절해야 하는 도전이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에 인천공항에 예멘에서 핍박을 피해 입국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그 편견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항에서만 그 6개월 동안 입국을 하지 못하고 노숙자 생활을 했었더랬습니다. 한국의 IVF 선교단체를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 힘을 써서 그 6개월 후에 결국은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 예멘 난민에 관한 뉴스가 짧게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환영해야 하느냐, 거절해야 하느냐,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가장 힘없고 연약한 어린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약하고 힘없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답은 자명합니다. 방문객 혹은 피난민 혹은 파송된 자의 관점과 시각에서 갑자기 영접해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할 나의 시각으로 문제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심각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집까지 있습니다. 죽음과 공포를 피하기 위해 사막 여행에서 살아남아야 할 자, 가장 비참한 자, 목마른 자, 그 사람에게 찬물 한 컵을 마시도록 준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꼭 제자처럼, 사도들처럼 보냄을 받은 자만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분들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한다라는 진리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쉽습니다. 이런 작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왜냐면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그러므로 예멘 난민이든 혹은 노숙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의 문 앞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죠. 엠베서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우리에게 넘겨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바로 그 난민들을 가장 낮고 작고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한 그릇 대접하는 그 환대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그이 복된 이 현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찾기 위해 혹은 얻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 되고 그 여정에 탑승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여정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처럼 우리 집으로 오시는 방문일 것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바로 해방을 맛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혜택을 입어야 하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 뭐겠습니까? 찬물을 드릴 그 작은 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 당신께서 보내신 제자, 열두 사도들을 영접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공의와 평화를 제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사도들, 대사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해주시고 돕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